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1월의 마지막 날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 같이 하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 참 멋지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네, 그래요. 당신 참 멋지십니다. 예. 여러분 24년 어떻게 한 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24년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생각한 방법과 또 방향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연초에 신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공통된 고민을 듣게 됐어요. 그게 고민이 뭐였냐면요. 목사님, 제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이제 많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뭐 서원 아닌 소원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이 내가 혹시 이거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또 혼이 나지 않나 이런 좀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연초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네, 어쨌든 간에 다들 좀 고민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소원, 또한 성경에서 뭐 서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성경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소원,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에 대한 것들을 또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좀 본문에 들어갈 텐데요. 1,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서원. 이 서원이란 단어는 맹세하다라는 뜻에서 이 동사에서 파생돼 가지고 성별하다, 구별하다, 그래서 구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원한다는 그 자체에 이미 구별되었던 다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원의 법, 이 서원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이거와 좀 다르게 서약, 우리 어디에 서약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뜻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원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뜻을 중심적으로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나시린의 법,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쫓아서 오늘 한번 우리 서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하면서 이 서원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나시린이 나옵니다. 나시린. 그럼 나시린은 무엇이냐? 나지르라는 어떤 그런 원어가 쓰이는데요. 이 사람은 성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구별된 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나시린이라는 법을 누가 주신 걸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도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 앞에 자신의 인생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제도가 오늘 나시린의 서원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시린의 서원 제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시린으로서 남녀 구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가 있어요. 또한 나시린으로서 섬기는 기간에 있어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평생 나시린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바로 나시린을 섬기고자 하는 평생 나시린.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삼손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죠. 바로 이런 평생 나시린이 있었고 또한 다른 부류는 뭐가 있냐면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한부 뭐 나시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그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율법적으로도 율법에도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미시나를 보면은 그 상황과 서원에 따라서 최소 30일에서 수년의 기간을 정해서 바로 나시린의 그 기간을 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시린은 남녀 구분 없이 또 기간은 평생 또 시한부로 기간을 정할 수 있긴 있지만 그 상황과 기간은 다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 하는 명확한 분명한 목적이 이 나시린의 서원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들,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특별한 것을 명령을 하세요. 그럼 세 가지는 뭘까요? 우리는 이제 많이 이걸 들어봤지만 첫 번째,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 먼저 뭐를 금지하시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못하게 하세요. 자, 포도주는 포도로 만든 술이겠죠. 예. 근데 여기 독주로 돼 있는데 이게 뭐 킹제이스 버전에서는 뭐 이렇게 스트롱 드링크라고도 써 있기도 한데 이게 원어를 가면은 말 그대로 포도 보리나 밀로 만든 술, 뭐 과일로 담근 술, 한 발효주나 곡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미로 하면은 좀 맥주에 가까운 용어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걸 금지한 거예요? 포도주와 곡주, 포도주와 독주 이 두 가지를 바로 금지를 하고 있다는 걸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뭐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뭐 와인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 많은 종류 중에 두 종류만 금지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포도주와 그리고 독주 이 두 가지를 같이 중합하여 반복하여 표현함으로 모든 술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술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즙, 뭐 포도씨, 뭐 말린 것, 이 포도로 관련된 것들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런 의견들을 냈어요. 어떤 의견을 냈냐면 포도에 관련된 것을 금지했던 것은 그 당시 중동의 그 고대 풍습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금지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문화에 의해서 이것을 금지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무슨 의견이 있냐면요, 바로 포도라는 것은 향락과 사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로 바로 이것을 금지할 것이다, 금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의견이 있어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넓은 성경 전체의 의미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어떠한 가치와 누구의 지배하에 있느냐를 바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묻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에베소서 5장 18절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충만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미리 한번 배웠습니다. 충만이란 단어가 뭐였습니까? 무엇에 의해 지배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 인간의 삶이 말 그대로 포도주와 독주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향락이란 가치에서 지배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배될 것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나시린의 금지 명령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가치, 어떠한 분의 지배하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이죠. 뭐 하나님의 지배하에, 성령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가치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 첫 번째 명령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라는 거였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한번 5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시린으로 섬기는 동안 머리를 깎지 말라,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머리털은 무엇을 상징했냐면요, 생명력과 생기를 상징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머리털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 머리털에는 생명의 근원과 사람의 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으로 섬기는 동안 머리카락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력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머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머리를 길렀고 머리를 깎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들에게 두 번째로 금지된 것은 무엇이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바로 두 번째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금한 건 뭘까요?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뭐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요즘은 우리가 뭐 시체를 볼 일이 거의 없죠. 예, 예, 저도 무서워요,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거는. 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우리 나중에 말을 하겠지만 죽음의 상징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냐면요,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자, 심지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부모 형제 자매의 죽음의 그 사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시린의 규례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만큼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강하게 지켜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된 규례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 6절을 자세히 보고 또 7절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하나 반복되는 표현과 앞서 강조했던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좀 원어로 다시 한번 제게 리딩하면서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냐. 여기도 똑같죠. 자, 그럼 7절 하반절. 자, 오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별됨이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라. 자, 부모님의 사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별됨이 그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반복되고 있냐면요, 구별됨과 머리가 다시 재차 여기서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구별됨과 머리 이 표시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구별되다라는 이 성경의 원어를 동일하게 성경을 찾다 보면요, 레위기 8장 9절에서 동일한 원어가 쓰입니다. 우리 8장 9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놔주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구별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여기서 보면 중간쯤 하반부절 있죠. 곧 거룩한 관이라라고 말할 때 이 거룩한 관, 이 관자에 구별됨이라는 동일한 성경 언어가 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이 관이 대체 무엇이길래 나시린의 구별됨과 이 쓰게 되는 거룩한 관이 동일하게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 머리에 쓰는 관은 이 대제사장 된 아론이 쓰게 될 관을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이 관에, 이 거룩한 관에 무엇이 표시되어 있기에, 무엇이기에 똑같이 나시린의 거룩된 구별을 바로 이 관의 동일한 언어로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출애굽기 28장 화면을 통해서 봅시다. 자, 36절 37절을 읽을 텐데요. 저는 거꾸로 37절 36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패를 청색끈으로 간 위에 매대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자, 그 쓰는 관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패를 두른대요. 그래서 그 패에다가 그 패를 관 전면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띠를 붙이는 것처럼. 그럼 그 무엇을 뭐라고 쓰냐.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자, 여러분 그 관에다가 띠를 씌우는데 그 띠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표시가 되게 하여서 그 관 전면에 띄우라는 거예요. 씌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요, 여호와께 구별되다, 여호와께 성별되다라는 표시예요. 그 뜻이에요. 그렇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시린의 구별됨은 바로 대제사장이 아론의 관에 쓴 것처럼 여호와 앞에 구별된 자로서 그는 육체의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는 육체의 죽음이 절대 그의 인생을 터치할 수 없는 구별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게 왜 가능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인 여호와께서 우리의 죽음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된 자, 여호와께 구별된 자,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연락된 자는 육체의 죽음과는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나시린의 법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여호와 앞에 구별된 자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나시린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기 때문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룩한 나시린도 아까 제가 평생 나시린 말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시한부 나시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나시린의 시한이 마무리되면은 그 마무리된 의례를 정하겠죠? 행하겠죠? 예, 나시린도 그 마지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시린이 마지막 그 서원의 날이 마감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길렀던 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삼손이 머리를 잘라서 힘이 없었던 게 바로 그게 나시린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가 길러져서, 이거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머리가 길러져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그의 모든 소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이 마무리되면 뭘 잘라요? 머리를 잘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구별된 기간 동안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것에 대한 그런 구별된 인생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서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현재를 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시린의 법을 통하여서 나시린이 서원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구별된 여호와 앞에 구별된 자를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금지 명령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영적인 나시린들이에요. 또한 왕같은 대제사장들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의 영, 여호와의 영인 성령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으므로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걸 보여준 것처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나시린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로 그들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역시 영적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사는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 앞에 구별된 자를 살아가기 위한 삶의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나시린의 법으로서 세 가지를 금함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현대를 사는 영적 나시린인 우리는 나의 계획, 나의 삶, 나의 소명을 통하여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맞다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여건과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서원과 계획과 조건이 맞지 않게 되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추도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정말 올 새해에는 올해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싶어 구별되고 싶어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계획했지만 내 상황과 내 조건과 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모습과 닮지 않아서 맞지 않아서 제 계획이 너무 틀어지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네, 아마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나의 새해 계획,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의 서원이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나의 계획이 내가 생각했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소욕이 누구의 가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마음의 그 안에 있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볼 텐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머리를 깎았다는 건 뭐였어요? 아까 서원의 기간이 완료됐다는 얘기죠.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그 8번 쪽에, 예, 8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약간 빨간 층을 써놨는데, 그 7번의 고린도 바로 밑에가 갱그레아입니다. 여기가 항구예요. 고린도의 작은 항구. 여기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음으로 그의 서원을 완료했으면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울의 서원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곱씹어 보면은 우리가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행했던 선교 여행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년 반 동안 선교의 시간 동안 5,600km를 걷고 뛰고 건너오면서 그가 고백했고 서원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바로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아 여호와 앞에 그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가고자 했던 이 길이 원래 바울이 가고자 했던 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선교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의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그를 마게도냐로 초대를 하세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응답했죠? 네, 순종함으로 그 마게도냐 환상을 쫓아 가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순종을 통하여 수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선교가 꽃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꽃길은커녕 돌짝밭길,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 길이 꽃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겠다는 단 한 가지 마음만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다시금 이제 저기에서 이제 에게해로 건너가면서 에베소와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는 그 다짐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바로 순종했던, 복종했던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네, 사진을 내려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해 연초 내가 계획했던 거가 내 뜻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그게 더 많은 분들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계획이 세상의 부침 때문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소원하고 원했던 그 마음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동일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바로 영적인 나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연락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나신의 한 정체성을 내가 안다면 나의 그 결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복종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아니 영적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은 반드시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나 고석창 개인의 바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수많이 약속되어 있고 또한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배웠죠? 놀랍게도 오늘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말을 했던 오늘 성경이 민수기 6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줄 아세요? 6장 22절부터 27절 길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게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나시린인들에게, 모든 역적인 나시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 계획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서원과 내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영합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결말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드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서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서원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낭망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시린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며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하며 그 정체성을 지키고 나갈 때 우리에게 나중에 기다리고 있는 결론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그 결말을 여호와께 맡김으로 나의 뜻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 정말 연락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함으로 바울처럼 아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호와 앞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영적 나시린으로서 이런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텐데 여러분 나시린들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아 저는 30일 나시린을 섬기겠습니다. 아 저는 한 1년 섬기겠습니다. 나는 그 기간과 상황과 조건은 다 달랐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공통된 게 있다고 저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동일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영적 나실인이요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몰려올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구원의 계획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의 구원까지도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나시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어떠한 거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흔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 내 뜻, 내 인생 여호와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 나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내가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다시금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직 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였다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한다면 지금은 더디 보일지 할지라도 하나님께 서원했던 수많은 계획과 소원과 행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적 나신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영적 나신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위교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 같이 한번 주여 모를 치고 다 같이 기도하다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 나신을 살아갈 수 있는